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금방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느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복음의 제목은 새로운 성소로의 부르심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공생활 초기 예수님께서는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네 명의 사내들, 즉 베드로, 안드레아 형제와 야고보, 요한 형제를 부르시며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르심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죠.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군에 입대하면 우선 몇 주간 훈련소에서 사회물을 씻어내고 군인 정신을 배우는 고된 훈련과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그 기간을 마치면 자대백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쯤엔 아 나도 이제 진짜 군인이구나 이런 고된 훈련도 이겨냈으니 군생활도 잘 해낼 수 있겠지 이런 자신감이 솟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진짜 군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 제대할 때에야 비로소 아, 내가 진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생활 안에서도 갖가지 이유로 낙오하고 무너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고로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을 지나 무사히 제대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잡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고기를 낚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봅니다. 여기까지는 이전과 이후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놀라운 모습이 두 가지 눈에 띕니다. 먼저 베드로의 반응이죠. 첫 부르심의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 때는 그 믿음의 옷을 두르고 그 두려웠던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두 번의 배신은 두 번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스승의 위치를 넘어선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 낚은 고기를 구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세 가지 기쁨을 선사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여전한 제자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그분의 섬김, 제자들을 위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5천명을 먹이셨던 물고기 앞방을 이젠 다른 이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주신 점입니다. 모두가 물고기 앞방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주는 이 물고기 앞방은 주님을 알아배웠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맹세의 증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로써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저 훌륭한 사람이 아닌 참된 하느님이신 그분이 여전히 참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선물합니다. 이젠 하느님이여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신지 묻지 않습니다. 매주 성체와 성회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도 그분 뒤를 따라갑시다. 이번 따름은 후회도 미련도 없는 따름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평화.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간접 계시에는 대자연을 통한 계시와 인간 양심을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인다면 대자연의 신비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또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진리를 인간의 양심 깊은 곳에 심어놓아 인간으로 하여금 양심의 법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행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산 사람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소후 출판사에서 펴낸 권남희 작가의 책 이제 유명해지지 않기로 했다에서 그릇, 그 여자, 그 남자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살림에 재미를 붙였던 30대 어머니는 특히 그릇을 살 때 행복해했다. 아버지를 대신해 농산물을 새벽 시장에 넘기는 일로 서울을 다니던 어머니는 점점 눈썰미가 높아졌다. 어찌 사람이 돼지도 아닌데 그릇 하나에 매달려 밥만 퍼 담아 먹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든 것이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 때마다 결혼 당시 달랑 수저 두 벌과 솥단지 하나였다고 되풀이하는 어머니에게서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밥상을 한껏 차려 좀 살아보는 기분을 내보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다. 늘 적극적이었던 어머니는 살림살이를 새로 장만할 때마다 생기가 넘쳐 덩달아 우리도 힘이 났다. 딸들이 소녀티를 벗자 어머니는 혼수 장만 핑계를 대며 점점 판을 키워갔다. 따로 장만한 자개 찬장에는 수시로 사들인 그릇들이 쌓였다. 부엌 살림에 돈 들이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버지가 낭비한다고 야단을 쳤던 기억이 남아있다. 돈만 모이면 땅에 투자하는 아버지에게 비싼 식기들은 사치였다. 일제징용과 6.25를 치르며 늘 이동생활을 했던 아버지에게 그릇은 간단하고 실용적이면 그만이었다. 밥그릇과 국그릇, 솥단지와 수저만 있으면 됐지. 그 외에는 절대 허락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나도 결혼 후에 비싸다 싶은 그릇을 사드릴 때는 남편 모르게 샀다. 남자의 기질인가. 남편도 그릇 사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12명의 대가족을 위해 준비하려면 찜통부터 접시까지 필요한 게 많아 늘 빠듯한 식기들 때문에 전쟁 치르듯 마음이 불편했다. 요리도구와 그릇들은 집안일, 그것도 큰일을 치르기 위해 사는데도 죄나 지은 것처럼 남편 몰래 할부로 끊기도 했다. 일생 동안 그릇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이의를 냈다. 목기로 제기 세트를 장만한 것이다. 남편의 식기에 대한 열망이 집안 어른이 되었다는 명분에서 발현되었다. 부모님 앞에서 늘 아이일 수밖에 없던 그가 부모를 향한 마음을 담아두고 싶은지 제기를 꺼내 닦아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다. 퇴직 후의 삶이 무엇일까? 제기를 소중하게 다루는 글을 통해 생각한다. 죽은 자의 영혼을 관리하는 자신의 역할을 발견한 것인지도. 그는 남은 인생 완주를 위해 가는 코스에 획득한 아이템이 흐뭇한지 가끔씩 들여다보곤 한다. 60대부터 죽음의 집을 짓는 데 몰두하다가 87세에 돌아가신 시어른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딩킨스 작곡의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단체가 러시아 볼쇼이 합창단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말 발음을 배워 피아노 반주와 함께 이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생생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너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조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지난 8일 이란 전쟁 휴전 소식을 환영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분쟁 종식을 위해 장기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8일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주례 수요 일반 아련을 마무리하면서 중동에서 몇 주간 고조되어 온 긴장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전날 2주 휴전이 발표된 것에 대해 만족스럽고 깊은 희망의 표시라고 환영하면서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도들에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만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어 이처럼 민감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기도로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하며 대화에 대한 의지가 세계 곳곳의 다른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11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현장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 기도회는 로마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시작되며 교황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바티칸 뉴스는 전했습니다.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저녁 8시 시한을 두고 지옥의 문, 문명 말살 등의 협박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 7일 이란 국민 전체를 향한 위협이 있었다며 이것은 진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건 분명 국제법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 그 온전한 선에 관한 도덕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2.25%로 동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6월 분기에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4.2%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았으며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결단력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중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제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일반 근로자들의 제품 가격 인상 및 임금 책정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향후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뉴질랜드가 직면한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마비되었던 과거의 위기 상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소비 수요가 약화되고 국가 경제의 생산 능력이 여유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현상은 일정 부분 억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중기적으로 1%에서 3% 사이의 목표 구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당국은 핵심 인플레이션 수치와 임금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시장의 물가 상승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최신 공식 통계 지표에 따르면 지난 2월 뉴질랜드의 무역 적자 규모가 약 7억 달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단 0.4%라는 매우 미미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수입액은 무려 11.8%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수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억 5,7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상품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4억 4,5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수치입니다. 국가별 무역 동향을 분석해보면 뉴질랜드의 주요 무역국인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무역 적자 폭이 전년도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는 기존 수준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무역 흑자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들 다섯 개의 주요 국가와의 무역은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지표는 현재 전 세계적인 무역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뉴질랜드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과 앞으로 극복해야 할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신 코델 건설 비용 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역의 주택 건설 비용이 최근에 유가 급등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이전부터 이미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주택시장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목재, 철강, 그리고 콘크리트와 같은 핵심 건축 자재들의 가격 인상이 비용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숙련된 건설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역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건축주들과 대규모 주택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설업체들 모두 예산 초과 문제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건설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결국 최종 주택 분양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나아가 이는 가뜩이나 불안한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택건설 시장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다가오는 강력한 사이클론 바이아누의 북섬 상륙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생필품을 미리 비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사이클론 바이아누는 이번 일요일 오클랜드와 코로만델 반도 사이의 지역으로 직접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북섬 전역에 걸쳐 거의 20여 개의 기상특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럭슨 총리는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폭풍의 잠재적인 파괴력과 위험성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모든 시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거센 강풍과 엄청난 양의 폭우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주요 도로가 침수돼 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최소 3일치 이상의 비상식량, 깨끗한 식수, 구급상자, 손전등,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 등을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당국과 비상관리청은 재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으며 위험에 노출된 저지대 및 해안가 주민들에게는 지자체의 최신 대피 안내 방송과 기상정보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 북부 노스랜드 지역 주민들이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추가적인 연료비 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오후 발표된 최신 경제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계속되는 군사적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석유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뉴질랜드 전역의 주유소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다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가용 출퇴근 의존도가 매우 높은 노스랜드 지역의 가계 경제는 이번 유가 폭등 사태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류비 상승이 단순한 개인의 출퇴근 교통비 증가를 넘어서 지역 내 물류 및 상업용 문송 비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결국 일상적인 필수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단체들은 치솟는 유가와 생활비 폭등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나 긴급 생계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이고 신속한 구제 대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널리 알려진 아산화질소 오남용 사례가 최근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독 및 심각한 신경손상 등 심각한 보건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보건당국이 새롭게 발표한 공식 의료통계에 따르면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인한 급성 중독 증상과 영구적인 신경계 마비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는 10대와 20대 청소년 및 청년 환자들의 숫자가 지난 몇 달 사이에 유례 없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화학물질이 무분별하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입할 경우 치명적인 뇌손상은 물론 척수신경망 마비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신체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아산화질소가 일반 파티용품이나 재가용 크림 충전재 등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너무나도 쉽고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계와 경찰 당국은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법적인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법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 가정과 학교에서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료 공급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질랜드 지역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항공 연결망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규모 항공사들은 연료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운항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지역 항공편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와 의료, 물류 등 필수 서비스와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연료 공급 안정 대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조 내오신 부입니다. 새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인 시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은 생활 방식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 단절이 깊어지고 그만큼 외롭고 고립된 삶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같이 사회 관계망 단절은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안타깝게도 우려되는 점은 바로 외로움과 곧 고립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이 외로움과 고립의 위기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과 고립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는 2022년부터 고립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 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외로움예방팀 이유정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고립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 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외로움예방팀의 이유정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외로움 안녕 120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고립예방센터의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20?
네네.
전화번호입니까?
네네네.
아, 120 누르면 됩니까?
네네.
사실 복지재단 안에 고립예방센터 사실 2022년부터 했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처음 들었습니다.
네.
벌써 지금 한 4년째
네네.
뭐 횟수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고립예방센터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고립이나 은둔, 그다음에 고독사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2022년에는 고립 가구 지원 센터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고독사 예방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해결 중심의 지원을 좀 했다면 작년에 저희가 고립 예방 센터라는 명칭으로 처음 스타트가 돼서 좀 더 이게 이제 약간 고독사 고립 그다음에 약간 은둔으로 가기 이전에 뭔가 외로움부터 좀 더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폭넓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립예방센터라는 명칭으로 좀 더 확대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둔이라는 건 아예 형태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모습을 할 수 있는데 외로움. 고립이란 단어는 굉장히 그 개인의 주관적 단어이긴 의미이긴 하잖아요. 뭐 왜, 누가 물어보니까 세상에 외로운 사람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로 혼인한 부부도
그럼요.
그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잘 잡아내서 뭐 고립이나 은둔까지 가지 않게 만들겠다. 사실 뭐 좋은 의미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사업을 세팅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뭔가 좀 설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세팅을 했고 막상 근데 이제 사업들을 이제 한 1년 이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한 주호소의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외로움을 이제 기존에는 이제 개인의 감정으로서만 이제 치부가 됐다면 지금은 사회적인 이제 문제로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향점을 갖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큰 차원의 접근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이제 뭔가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라든지 뭔가 질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가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얘기가 또 있기 하고 사실 그 외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사실 지금 얘기 들으면 약간 느껴지는 게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을까라고 하는데 그전에보다 지금 그 더 도드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해서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좀 쓰죠. 그러니까 연세 그전에 이제 전 세대 분들은 그런 회복 탄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이제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것이 약해서 그런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뭔가 대면보다는 비대면, 그다음에 뭔가 이제 대화보다는 이제 채팅이라든지 인터넷, SNS를 통한 관계 맺기를 약간 좀 이제 한 3년을 전 세계가 겪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대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비대면이라든지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렇죠.
그래서 왜 옛날에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게 이상한 문화였다면 오히려 요즘에는 혼술, 혼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그거는 자기를 그쵸. 즐기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외로움과 네네, 고립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앞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1인 가구가 어쨌든 서울시만 해도 이제 39%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구 특성에서도 기존에 저희가 항상 기준으로 삼았던 4인 가구 기준보다는 이제는 1인 가구 기준이 더 이제 뚜렷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냥 이제 개인적인 걸로 치부를 해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독사라든지 다른 사회 문제도 이제 이것들이 발현이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부과되는 사회적 비용이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6조 이상, 영국도 5조 이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정치로 7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국가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게 약간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뿐만 아니라 추세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외로움을 좀 선제적으로 한국이 그래도 지원하고 있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이라는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기존에 몇 살 정도 되면 뭐 어떤 뭐 관계를 맺어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런 약간 툴 아닌 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툴 자체가 없어진 것 같고 혼자가 편해요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것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외로움으로 넘어가고 고립으로 넘어가고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 연결망 자체 아까는 팬데믹이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연결망이 과연 우리가 있는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요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개인이 뭔가 있으면 그 사람의 그 관련돼서 그 사회적 연결망에서 뭐 그 책임지는 사람이나 보호자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받았는데 요새는 막 개인정보라고 해도 안 되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걸 개인의 네. 문제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그것이 보호되는 건 사실 해야 되긴 사실이긴 네. 하지만 그 반대쪽으로 있을 때 그 보호 장치가 옛날에는 은연중에 있었는데 그중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도리어 좀 이렇게 걱정됐는데 딱히 누구한테 연락할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연락할 때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뭔가 지금 사회적인 변화는 있었는데 그 변화에서 우리가 또 그 잘 인식하고 한 것들보다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래 해줘야지 해줘야지 하다 보니 또 여기서 또 다른 안정장치마저도 지금 흔들려버린 것도 아닌가.
그렇죠. 안전장치가 이제 솔직히 기존에 뭐 외로움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 말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야 세상에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말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네. 뭐 거기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지만 누구한테 서뜻 얘기하기가
네네.
그냥 아야 나도 야 그 남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 술 먹으면서 나도 외로워. 그 결혼해놓고선 그냥 그쵸.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저희 팀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어쨌든 사업 이름이 외로움 안녕 120이잖아요. 네. 120은 어쨌든 이제 번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외로움 안녕이라고 했을 때 뭔가 안녕을 바이의 개념이 아니라 하이의 개념으로 받고 이거를 잘 보내주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굿바이. 그러니까 정말 언제든지 누구나 여러 번 생애 주기 안에서 느낄 수 있을 때 이거를 잘 받고 내가 이걸 잘 보내주는 약간 요런 시스템 약간 요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자. 약간 요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해소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약간의 그런 걸로 이제 치부를 해보기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걸로 그리고 만성화되지 않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게 뭔가 외로움이 지속되거나 이게 좀 만성화될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의
그렇죠,
이제 문제가
거죠.
이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뭔가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본인의 그런 감정들을 상황에 따라서 좀 해소하실 수 있도록 이제 좀 저희가 접근을 하는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네. 사실상 이게 참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있고
네네.
또 그것이 너무 부각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뭐 상담 관련된 그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잘 곰곰이 보게 되면 자기가 안 걸리는 데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국민의 정신병자화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조금 약간 본인 딴에는 뭔가 아니 다들 이러고 사는데 이거를 딱 나열을 해보다 보니 아니 그렇지 나도 외롭지 나도 그냥 그렇지 이거 그러니까 뭐 얘기 나오면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그 회복되고 괜찮고 이렇게 하는데 나 가봐야 되는 거야? 약간 그 아시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 염증처럼
그쵸.
그래서 막 수시로 병원 가시는
네네.
것처럼 그런 걸 말하나? 이게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제가 이게 딱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 어떤 그 정의라는 거를 어떻게 잡냐 따라서 이게 좀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듣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병 걸렸다고 이제 TV에 나온 거 보면 또 그래 나 밤마다 화장실 가. 뭐 어때? 난데?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있어서 사실 그 외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보편적인 단어이다 보니
네네.
근데 고립은 딱 은두는 싹 너무 티가 나는 거고 고립은 아 그렇지. 왜냐면 약간 그 외톨이 된 느낌들은 자기가 확 가지면 두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딱 느껴지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모호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한번 던져봤습니다.
일단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기준화하고 지표화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의 이제 연구실에서 외로움 고립 척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는 이제 외부 이제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일상 생활 관리 부분 영역하고 그다음에 관계 영역 부분하고 해가지고 나름 고위험에 해당되는 두 개군, 그다음에 중위험에 해당되는 두 개군,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군에 이제 해당되는 군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복잡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잡아서 그거를 이제 그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 시설로 일단 뿌리고 관련한 교육들까지 일단은 배치를 했고요. 그 안에서 좀 이루어진 그런 그 군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정책들을 나름 이제 피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미 기존에 뭐 UCLA에서 그 고립척도가 이제 있듯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나름 서울형 외로움 고립척도를 좀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드라마는 이제 끝났긴 했는데 뭐 1988인가 뭐 응답하라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그 정도 세대 정도 지내지니까 어렸을 때 뭐 때 50대 정도 뭐 60, 50대 이상은 그 뭐지 그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같이 교류하는 이웃사촌. 느낌.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뭐 내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누가 날 쫓아오면 되게 바로 옆집 사람인데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다 보니까 서로의 공유? 하는 것들이 적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한 그 외로움 척도도 사실 이게 또 한 번 했다고 해서 나는 완벽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또 이제 어느 주기적으로 좀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지 왜냐면 나한테 상황이 또 다양하게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강검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마음 뭐, 건강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 2년에서 아니면 3년에 혹시 전 국민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또 너무 그러니까 이게 대국 아까 얘기했던 개인 정보가 또 털리는 느낌도 있고 이게 참 되게 뭔가 해주고 싶어도 참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 근데 진짜 방금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는 되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보편적으로 이제 다 이제 정기 검진이라는 걸 그렇죠. 이제 봤는데 마음 건강 쪽으로는 약간의 아직까지는 좀 소홀한 면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뿐만 아니라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정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부분 퉁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네.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AM이 부릅니다. 어떡하죠? 생명영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외로움예방팀 이유정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는 이제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얘기를 했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 당연한 거야 라고 했다가 아마 그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그 외로움 장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아? 영국에. 그래서 뭐 그런 장관이 다 있어? 라는 그 반응들이 있었는데 막상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끄덕끄덕 거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하게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킨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립예방센터도 그 만든 거겠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최초죠.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18년도에 외로움 장관이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뭐 사회적 처방들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도에 그 고립 장관을 임명을 하고 2024년에 고독 고립 정책들을 이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큰 차원에서 WHO에서 이미 외로움을 질병이라고 진단을 이제 그러니까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보고서에는 이제 전 세계 인구의 16%가 일단 그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비단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해외 각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이제 깨닫고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도 있었긴 했겠지만 왜 요새 더 도드라질까요? 아까는 팬데믹 얘기하긴 했지만 근데 그 1인 가족이 많아진 이유도 그 이유에 속할까요?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다 약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가장 큰 게 이제 어쨌든 딱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8년 다 이후에 일어난 거면
그러면 딱, 약간 그 전 세계에서 똑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같이 겪었어. 같이 변화가 뭔가 됐어. 딱 핑계대기 딱 좋은 거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고립 예방 센터는 지금 팀장님 맡고 있는 외로움 예방 팀 말고도 네네. 몇 개가 좀 있는 모양이죠?
네 개의 팀이 이제 속해 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외로움 예방 팀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고립 은둔 지원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뭔가 지역 사회 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지역 협력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별도로 이제 조금 더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복지 팀에서는 약간 그런 AI 안부 전화라든지 스마트 플러그 같은 관제 시스템들을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 그 고립 예방 센터 큰 차원에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고립 운동 대응팀이나 지역 협력팀 같은 경우에 약간 실시적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네네. 느낌이 네네. 좀 있고 네네. 스마트 복지팀은 그걸 잡아낸다? 잡아내는 네네. 느낌이죠?
네네.
그리고 외로움 예방팀. 네네. 이거 참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을 잡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방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소통창구로서 게이트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 온 사람들하고 그렇죠. 상담하고 얘기해주고 네네. 뭐 얘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24시간 365일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전화 상담 자체도 조금 겁내는 콜포비아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이제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채팅 상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은 요새 좀 한번 드려보게 되는 건데 요새 채찍빛하고 네, 상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몰랐는데 네. 자기가 좀 힘들다고 하면 지금 외로움 예방팀 같은 경우에는 그 채찍빛 같처럼 AI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이 외로움을 느꼈어. 네. 채찍빛하고 얘기하는 거나, 뭐, 재미나이하고 얘기하는 거 하고, 인간하고 얘기하는 거 하고. 왜냐면 제가 또 스마트 복지팀이 있어가지고 여쭤보게 되는 건데.
네네.
좀,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제가 봐도, 사람과 대화하는 거일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 스마트 복지팀하고 저희하고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AI가 이제 안부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는 모니터링까지 이제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라고 이제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상담사, 그러니까 실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 사회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도 충족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고마움을 되게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챗GPT한테도 아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했어 하면 되게 막 엄청 공감해 주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 상담사 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뭔가 이거를 해결하고 뭔가 반드시 없애야 되는 접근이 아니라 정서의 지지,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공감, 그리고 격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기 회복, 그런 힘을 길러주는 약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AI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예. 네, 아니,
생각입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그렇게 하죠. 점점 갈수록 네네. 경쟁 대상이 되실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이 상담 시간이 길어요. 아, 네.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 50분. 그러니까 기존의 왜 심리 상담 센터 대면해서 하는 뭐 막 6회기, 8회기에 50분 하는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세팅으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그 상담의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세팅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왜냐면 챗GPT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게 길게 막 몇씩 한 막 이렇게 50분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글로 이렇게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로
요새 말로 해요.
아 그래요? 그것까진 제가 몰랐네요.
채팅이 말로 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글로만 해봐가지고. 근데 저희도 챗봇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지능형 챗봇은 아니긴 하지만 챗봇도 있지만 확실히 챗봇이나 채팅보다는 채팅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이 많고 대부분 중장년 이상의 분들은 어쨌든 전화 상담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챗GPT나 제미나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쵸. 약간의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예방팀뿐만 아니라 고립 예방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결시켜주는 건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아까는 네 개 팀이 있긴 했지만 그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하고 있는 게 뭘까? 일단은 지금 예방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 상담을 주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또 무언가를 통해서 연결할 것 같긴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립운둔 대응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매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결 프로그램 하면 그들이 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의 친구라고 이거는 뭐냐면 당사자예요. 고립 은둔 당사자분들을 저희가 끌어내서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또 다른 은둔 거부 가구들을 이분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건 전에 어디 있었던 프로그램이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나름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아니까. 마음을 알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히나 그 은둔을 선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나오게 그 문을 열게 하는 데까지 굉장히 큰 라포의 그 시간이 필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어쨌든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뭔가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뭔가 양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정말 질적인 부분으로 계속 모두의 친구도 이제 한 4기까지 그래서 5기 이제 아마 양성을 해서 계속 이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발굴하고 또 본인들은 그걸로 인해서 또 보람도 느끼고 약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뭐 그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라든지 협력기관들이 이제 그 다양한 뭐 문화, 체육, 여가 활동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뭔가 정서 회복, 자기 치유, 그다음에 일상생활 회복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나를 잊지 않는구나, 사회가. 나를 끌어주는구나, 누군가가 있구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약간 요런 것부터 계속 건드려주는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동아리 활동. 그래서 조금 더 그룹화 해서 이렇게 해주고 조금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사회에서 날 잊지 않는구나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 세금은 널 잊지 않는다고. 그 말을 해서, 아, 그렇지. 나도 그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구나. 라는 그쵸? 생각이 하긴 했는데. 사실 조금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시키고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외롭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럼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왠지 지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원해서 그렇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상황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뭔가 공간적으로나 여유가 되지 않으면 밖에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 물가에 뭔가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려도 뭐 차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이제 돈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자발적인 것도 있고 비자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자발적인 게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제공을 하면 되니까 예, 지원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자발적인 고립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건드려줘야 돼요. 자기 효능감을 그렇죠. 키워줘야 되고 그렇죠. 자아 존중감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닫아버린 거니까.
네네.
사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찾을 것 같은 게 사실 요새 그 뭐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스트레스 지수.
아, 네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지수 나오게 되면 뭐 그 자기 그 배우자의 사망 제일 높고 뭐 뭐 그 그 지수로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스트레스 지수라는 표현을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그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뭐 작년에 뭐지 그 나왔던 아이유 나왔던 드라마 중에 그 폭싹 속았수다 보게 되면 그 자기 아이를 잊어버리고 아이를 죽고 나서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있는 내내 그 아이의 밥을 계속 그거 존재를
그쵸.
비움에 그러니까 자기 없는 존재의 비움을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 좀 외로움이 확실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여 가까이 이제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보통 보면은 상실감으로 오는 그 외로움이나 고립이 되게 컸어요. 이게 물론 사람에 대한 상실도 있고요. 직업에 대한 상실도 있고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데 특히 이제 사람이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 근데 죽음은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대한 상실감은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적게는 이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뭔가 헤어진 그러니까 연인 간에서도 헤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친구 간에 뭐 싸워서 뭐 아니면은 뭐 왕따가 돼서 약간의 상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생각보다 크게 오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명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상실들이 지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잘 나갈 때는 너무나 옆에서 막 너무 막 이렇게 자주 만나고 연락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사업 실패하거나 이제 좀 적을 딱 잃어버렸을 때 같이 떠나가 버리는 그게 비단 지인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남편이 명퇴하면 뭔가 좀 가정이 붕괴가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인이 또 몸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하게 되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좀 파생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이게
그런 면을 봤을 때 현대 사회가 가장 약한 게 지금 관계의 취약성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전까지는 뭐 이웃 사촌이란 표현을 네네. 할 정도로 그 이웃과의 관계성을 어떻게든 맺어왔고 또 그래도 가족 중심주의여서 그다음에 이제 뭐 대가족이라고 더욱 더 모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도 하나밖에 한 내 둘 정도에 안 하고 또 거기에 또 부모님마저도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도 잘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그때 언젠가는 올 거야라고 얘기했던 그 관계의 취약성이 지금 다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랄까 가만히 두지 않았잖아요. 그쵸.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싶어도 주변에 툭툭툭툭툭 나의 관계성이 있었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 관계성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네네.
그 최근에 제가 그 뉴스 보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그 애들 모르는 사람끼리 그 당근에 모여서 술래잡기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래잡기 놀이하는 것까지 오케이 난 이해했어. 그럼 외로워서 그런 건 오케이. 근데 서로 간에 이름도 안 물어보고 다 안 물어보고. 그냥
알려고
하고 네. 역할만 남아서 네네. 그냥 같이 훅 놀고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야 요거 이게 필요하단 말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은 흙을 밟아야 된다.
그렇죠.
이 말 표현이 갑자기 뜬금없는 네. 얘기처럼 들리긴 했는데 왜 그러면 이 외로움의 사람들 가장 기본은 머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만 쓰는 거야. 자기 그냥 머리만
그렇네요.
쓰고 이거 하는데 자기가 촉감적인 그쵸. 거나 그러니까 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감각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인식해야 되는데 머리로 모든 거를 그 해결하려고 하다 보고
네네.
또 그것만 이제 위두가 되다 보니 결국은 내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네네.
느낄 수 있는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계속 그런 딱딱한 것들 뭔가 이제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아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에서 나가 살아있다는 전화 받을 때 아니, 내가 내 존재 사회 안에 존재감이 있어라는 것이 그 꼭 그 사회 안에 존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안에서도
그쵸.
그런 것도 다 있는데 불구하고 그건 어느 순간에 디폴트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자연 이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심지만 살아봐도 그 공원이라는 것도 조성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네.
조성되어 있는
인위적인
것이 살고 있고 또 그것도 나 좀 살아볼게 하면서 만든 거는 그 하분 안에 있는 걔도 더 고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긴 하긴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안에서 함께 우리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주변적 상황 자체가 계속 머리를 쓰게 만들고
네.
그 함께란 단어를 말로는 외치고 있는데
그렇죠.
주변 환경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집 짓는 것들 보게 되면 아파트가 돈 많이 번다고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리고 또 좀 나가서는 또 더 요새 돈이 된다고 오피스텔 더 짓고 있고 닭장가처럼 전어놓고선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있어서 근데 난 그래서 제가 웃긴 게 뭐냐면 그런데 외로움 센터를 만들어 고립센터 그러니까 뭔가 병 주고 약 주고
약이라도 줘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약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뭘까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 골든 타임이다 약간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막 왠지 모르게 뭐냐면은 그 근본을 건드리고 싶진 않고 이렇게 안 나가기만 했으면 좋겠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네.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 뭐 그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 요새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타운 그 타운홀 미팅하는 거는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 저희 공감해 공감해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장이 아니고 이거야 따라와 약간 그렇게만 된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 물론 뭐 이거를 만들기 전에 진짜 각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도 이제 각국 각 부처에서 되게 심도 있는 논의를 되게 오랫동안 하긴 했어요. 저희가 진짜 아이디어 내느라 정말 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나름 이제 전문가 의견도 이제 들었는데 아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이제 있는 부분도 이제 양적으로 이제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보는 것들이 아 생각보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았구나. 그냥 뭔가 우리가 진짜 플러스 알파의 뭔가 현물이라든지 현금 지원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복지적인 네, 차원에서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진짜 이분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힐링을, 받는 시민들이 많다는 거를 좀 깨닫고, 조금 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사업들을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
사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요새 여기 현재 지금 한국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르신들의 그 어떤 그 문화와 지금 좀 요새 돌아가는 문화가 겹쳐서 이 중간에 문화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뭐랄까 버티게 만들고 그거 어차피 근데 어르신 문화들은 어르신이라는 문화는 뭐냐면 막 장례 때 모여가지고 뭐 하고 뭐 그런 문화에서 조용한 장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어느 면은 편한 게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원래 본연적 뜻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것이 귀찮은 거지 그전엔 되게 그것이 아 이웃의 정을 느끼고 따뜻한 거였는데 갑자기 그 형태만 남아버려가지고 그 당사자들은 귀찮은 게 돼버렸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배제 그러니까 그 원래 본연적 뜻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형태만 들어오다 보니 하고 그럼 여긴 점점점 편한데 그게 결국은 외로움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약간 이 문화를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는데 그 문화를 서로 거부하고 해서 나타난 약간 그 공백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 한 시간 그 팀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죄송하다는 느낌을.
아, 뭐가 죄송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러 왔는데 제가 혼내는 건 아닌데.
아, 그럼요.
야, 혼내는 건 아닌데 뭔가, 아,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유, 그거는 그만큼 저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
네,
바입니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사실, 시간도 거의 다 끝나면 물어본 게 있거든요. 앞으로 목표와 사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 조금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럼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럴 거야 미래적 예측을 많이 했긴 했는데 그 미래적 예측을 또 뛰어넘는 그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 사실 AI 부분만 해도 벌써 네네. 이게 벌써 이렇게? 라는 느낌이 드는 딱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쵸.
그니까 우리가 참, 제가 어디 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린 힘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모델이 없다.
네.
그 전에 그, 내 부모 세대나 할 때는, 그래도 그 전 부모 세대들이 모델에서, 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모델이 있어서 쭉 살았으면 되는데, 우리는 다 처음이야. 지금 맞이하는 것도 다 처음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거를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행복해? 좋아? 좋아? 나는 행복했어야. 너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 사실 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기도 하지만 이제 복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치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이제 복지에 들어가는 이제 예산은 다른 분야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경제도 뭐 이제 뭐 가치 창출, 문화도 가치 창출해서 뭔가 복지에 하면은 낭비, 뭔가 예산,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AI를 접목해도 복지 쪽에 같은 AI가 접목되면 단가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제가 이제 저도 다른 쪽 분야에 이제 뭔가를 이제 해서 가면 뭔가 저희도 24시간 365일 이제 콜센터인데 뭔가 이제 다른 쪽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뭔가 이제 복지도 결국은 이러한 사람의 정서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들이 뭔가 좀 사회적 비용으로 뭔가 좀 우리도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문화의 지금 공백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다 비단 낭비적인 예산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들. 예, 이게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아끼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그리고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는 약간의 그런 차원으로 좀 조금 더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서울시 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외로움예방팀 이유정 팀장님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인 소설을 통해 그려낸 작가 리처드 H는 고독은 몸이 혼자인 것이고 외로움은 마음이 혼자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작가의 말처럼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의 메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조언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2.25%로 동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전역이 열대성 사이클론 바이아노의 접근에 대비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다음 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협상을 주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지난 8일 이란 전쟁 휴전 소식을 환영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분쟁 종식을 위해 장기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주례 수요 일반 아련을 마무리하면서 중동에서 몇 주간 고조되어 온 긴장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전날 2주 휴전이 발표된 것에 대해 만족스럽고 깊은 희망의 표시라고 환영하면서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도들에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만이 전쟁을 종식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민감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기도로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하며 대화에 대한 의지가 세계 곳곳의 다른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11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현장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 기도회는 로마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시작되며 교황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바티칸 뉴스는 전했습니다.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저녁 8시 시한을 두고 지옥의 문, 문명 말살 등의 협박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이란 국민 전체를 향한 위협이 있었다며 이것은 진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건 분명 국제법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 그 온전한 선에 관한 도덕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2.25%로 동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6월 분기에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4.2%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았으며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결단력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중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제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일반 근로자들의 제품 가격 인상 및 임금 책정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향후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뉴질랜드가 직면한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마비되었던 과거의 위기 상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소비 수요가 악화되고 국가 경제의 생산 능력이 여유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현상은 일정 부분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은행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중기적으로 1%에서 3% 사이의 목표 구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당국은 핵심 인플레이션 수치와 임금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시장의 물가 상승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최신 공식 통계 지표에 따르면 지난 2월 뉴질랜드의 무역 적자 규모가 약 7억 달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단 0.4%라는 매우 미미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수입액은 무려 11.8%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수출입 불균형으로 인해 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억 5,7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상품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4억 4,5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수치입니다. 국가별 무역 동향을 분석해보면 뉴질랜드의 주요 무역국인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무역 적자 폭이 전년도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는 기존 수준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무역 흑자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들 5개 주요 국가와의 무역은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지표는 현재 전 세계적인 무역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뉴질랜드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과 앞으로 극복해야 할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신 코델 건설 비용 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역의 주택 건설 비용이 최근 유가 급등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이전부터 이미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주택시장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목재, 철강, 그리고 콘크리트와 같은 핵심 건축 자재들의 가격 인상이 비용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숙련된 건설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역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건축주들과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설업체들 모두 예산 초과 문제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건설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결국 최종 주택 분양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나아가 이는 가뜩이나 불안한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택 건설 시장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은 최근 도심 지역에서 심야 시간대에 연이어 발생한 두 건의 심각한 폭행 사건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공원에서 발생한 흉기 찔림 사건을 포함한 이 두 사건은 모두 동일한 범인 또는 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저질러졌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사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뉴질랜드 내 두 개의 주요 도시에는 이른 아침을 틈타 주차된 차량에서 불법적으로 기름을 빼내는 이른바 연료 사이퍼닝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고공행진으로 이어지는 기름값 상승에 편승하여 이러한 생계형 범죄 형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심야 및 새벽 시간대의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모든 시민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안전한 차고나 밝은 조명이 설치된 장소에 주차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강력히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 북부 노스랜드 지역 주민들이 연간 최대 $1,000의 추가적인 연료비 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오후 발표된 최신 경제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계속되는 군사적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석유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뉴질랜드 전역의 주유소 및 주유소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가용 출퇴근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노스랜드 지역의 가계 경제는 이번 유가 폭등 사태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강하게 예상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류비 상승이 단순한 개인의 출퇴근 교통비 증가를 넘어서 지역 내 물류 및 상업용 운송 비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결국 일상적인 필수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단체들은 치솟는 유가와 생활비 폭등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중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의류세 인하 조치나 긴급 생계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이고 신속한 구제 대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북섬 전역이 열대성 사이클론 바이아노의 접근에 대비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사이클론 바이아누는 이번 주말 뉴질랜드 인근 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강풍과 폭우, 높은 파도 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섬 일부 지역에는 강풍 및 호우 관련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상황에 따라 경보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사이클론이 시속 100km 이상의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다며 특히 북섬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는 비상운영센터가 운영에 들어갔으며 관계기관들도 긴급대응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당국은 주민들에게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식수와 식량 등 필수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야외 시설물 고정과 배수로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저지대 및 침수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이클론으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 정전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피해 위험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몇 년간 대형 기상재해를 겪은 바 있어 이번 사이클론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상당국은 이번 기상 상황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담수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뉴질랜드 환경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강과 호수, 습지, 지하수 등 전국 담수 생태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수계 전반에서 수질 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개선보다 악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업과 도시개발 등 토지 이용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와 함께 질소 등 영양염료 유입, 병원성 미생물 증가, 물 사용 확대, 기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간 활동이 활발한 지역 인근 하천에서는 대장균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수질 오염이 인간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일부 강과 지하수에서는 질산염과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돼 인체 건강에 위험을 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체 하천의 상당 구간이 수영 등 여가 활동에 부적합한 상태로 평가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생태계 건강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질 일부가 개선되더라도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호수와 습지, 지하수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두고 담수 생태계의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 사례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향후 담수 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투자, 지역사회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료 공급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질랜드 지역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항공 연결망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규모 항공사들은 연료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운항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지역 항공편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와 의료, 물류 등 필수 서비스와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재정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연료 공급 안정 대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료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뉴질랜드 기업계가 식량 유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연료가 제한적으로 공급될 경우 식료품 운송이 차질을 빚으며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슈퍼마켓과 물류업계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료 배분 정책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 공급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료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생활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신흥 방위 기술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첨단 기술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민간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기존 시스템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도 주요 고려 요소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기술 발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 협상을 주최한다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자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지속적인 휴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과의 직접 협상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레바논과의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와 양국 간 평화관계 수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300여 명 이상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즉각 반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 레바논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는 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측은 협상 중재와 이행 보증을 위해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부하며 역으로 선휴전, 후협상 원칙을 제시한 셈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북부지역 주민대상 연설에서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없다며 선제휴전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8일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등지에 100분 동안 100여 차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공격으로 최소 303명이 숨지고 1,150여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금 보관처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미국에 보관해온 금을 전량 매매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프랑스 공영방송 RFI 등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 중이던 금 129톤을 26차례에 걸쳐 처분했습니다. 이후 동일한 규모의 금을 유럽에서 재매입해 파리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금 보유 4위인 프랑스의 금 비축분 2,437톤 전량이 파리 지하 저장시설 라수테렌에 보관되게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뉴욕에 금을 실어오는 대신 현지에서 매각하고 유럽에서 새로 사들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뉴욕의 비표준 금을 높은 가격에 팔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금을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결과 약 130억 유로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금을 보관하면 경기 침체 시 달러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유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은 전체 금 비축분의 37%인 1,236톤을 미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독일 납세자연맹 미하엘 예거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수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라며 연방준비제도 금고에 있는 독일 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연내 금 중앙 청산 시스템 시범 운영에 나서고 3년 안에 금 보관 능력을 2,000톤 이상으로 확대해 믿을 수 없는 글로벌 금고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KB증권은 지난 10일 SK하이닉스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7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빅테크 기업들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과정에서 전략자산인 메모리 반도체의 안정적인 확보를 비용이 아닌 생존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보 탐색 방식이 검색창을 여는 인터넷 검색 중심에서 AI로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올해와 내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로 각각 251조 원과 358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전망 대비 각각 42%와 55%를 상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NZ헤럴드, RNZ,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4원 9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4원 5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6원 3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역시 흐린 가운데 국지적인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이선지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성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아의 게시판입니다. 무료 인형극 새를 쌍둥이로 둔 소녀 아내입니다. 이번 4월 오클랜드 전역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몰입형 연극이 무료로 찾아옵니다. 새를 쌍둥이로 둔 소녀 인형극과 요리 그리고 요리하는 인형들을 통해 쌍둥이의 우애와 성장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페트라 케의 국수 가게 플라잉 미훈 케의 오픈 5주년 기념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45분까지 엘리슬리 아츠센터, 4월 14일 오후 메도우뱅크 쇼핑센터, 4월 15일 오전 버클랜드 비치의 사브론 47번지 퍼레이드, 4월 17일 오전 와이누크 커뮤니티 홀, 4월 17일 오후 프랭클린 아츠센터, 4월 18일 오전 이스트리지 쇼핑센터 미션베이에서 열립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분들께는 호키인식 중국 국수 요리인 미훈쾌가 소량 제공됩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입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 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편안한 스트레칭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에 태만화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시아의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